대설한 시간 전서 쭉 읽어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인 테마는 감사합니다. 예. 이게 쭉 흐름이 보시면요. 로마서부터 시작하면 쭉 신앙이 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요. 로마서에서는 메인 이슈가 뭐였죠? 복음 자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슈가 뭐였어요? 복음 자체를 이해했는데 그 복음의 이해를 갖고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기준의 이해나 복음에 대한 패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면 어떻게 되죠? 복음 자체 흔들렸던 것들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 복음과 복음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을 믿고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뭔지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는 결국 그러니까 네가 이게 정말 맞는지 이게 사람에게 유익한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네 삶의 여건들을 판단하며 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까지 하고 있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로 지나가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에서 하는 거에서 메인 이슈는 뭐예요? 두 가지 이슈가 나오긴 하는데 사실 첫 번째 이슈에 집중되어 있죠. 이게 교회론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가 이제는 복음이 뭔지 알았고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될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야 돼요? 네 옆에는 형제가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할수록 그 다음에 교회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주변과 네 옆에 같은 지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힘써 지키고 서로 지체됨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누구 이게 에베소서 액센트고 그리고 지체됨의 역할을 하는 게 누가 친하고 안 친하고 이걸로 평가하지 말고 중심을 바로잡고 그 중심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서로를 바라보는 이게 에베소 빌립보에서 나오는 교회론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에서 복음에 대해 핵심에 흔들리지 않을 것 그리고 교회론을 힘써 지킬 것 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패턴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진위를 보아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읽어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던 교회였죠. 그렇죠? 핍박을 받는 교회였는데 그 핍박 속에서도 그 핍박을 굉장히 잘 이겨낸 교회였어요. 메인적인 스토리는 3장에 나오지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는 3장에 나오는데 3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내가 참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들을 좀 굳건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근데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에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큰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가서 오히려 뭘 받고 와요? 도전과 격려를 받고 오죠. 그 핍박을 너무 잘 견디고 있고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이 중에 신앙이 너무 이 사람들이 핍박 중에서 신앙들을 너무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변에 오히려 도전이 되고 있는 걸 디모데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거죠. 그 소식을 들고 온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동을 해서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메인 액센트는 그러니까는 감동 액센트가 되게 크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는 게 너희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봐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요. 다른 성경 같으면요. 고린도 뭐 빌립보 이런 데 나오면요. 종반부에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근데 초반부에 나와요. 인사로 나와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들이 보면요 감동적입니다. 뒷부분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노니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건 지나온 거죠. 그렇죠? 그건 말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 버립니다. 한 줄 쓰고 끝내요. 그냥 형제 사랑 이게 지금 내면에 대한 것과 사회적인 것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인 걸 이야기하긴 하지만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되게 쓸 게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되게 수준 있는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칭찬의 이야기로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런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인 이유. 칭찬하는 기본적인 이유. 칭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격려죠. 그렇죠? 격려는 단지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규정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더욱더 곤고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환란받는 신앙이라는 게 어떠냐면요 사실 환란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뭐 우리 뭐 민정이나 영화가 현장에서 막 이렇게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 받는 건 없지, 그치? 그치?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바른 가치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가 부당한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 정직하게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막 핍박을 받아요. 욕을 먹고 막 따돌림을 당하고 뭐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좀 비슷하게 있지 않았나? 그런 분은 있잖아요. 그때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와 신앙 앞에서 보기에 난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대단할 거 교회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엔 대단한 교회예요, 그렇죠? 와, 이 사람 어떤 대단하다. 근데 본인이 느끼기엔 어때? 본인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뭐야? 내가 막 대단하다고 느껴요? 아니죠.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욕 먹고 따돌림 당하고 뭐 유난하네, 너만 잘났네, 뭐 그리고 쟤는 어디서 저게 둘러 들어왔고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만 할 거면 성경에 들어오진 않았겠죠. 근데 지금 무슨 관점을 처음에 제공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잘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평가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내 가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그것이 이 사람이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문장으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톤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 나가시면 어려우시잖아요. 그분들이 당장 겪는 건 뭐예요? 당장 겪는 건. 우리 뭐 슈바이처 이런 분들 얘기하면 뭐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했다. 뭐 마더 테레사 수녀 정말 성자 취급을 받잖아요. 성자의 대우를 받고요. 근데 테레사 하우스 막상 가면요. 한 3, 4층짜리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바로 옆에 깔리 사원이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 여기 테레사 하우스인지도 몰라요. 그 깔리 사원만 알아요. 지금도. 우리는 테레사 테레사 그러지만 가면 1층에는 환자들이 지금도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2층에는 수녀원들이 작업하는 곳이고요. 3층, 4층 옥상 올라가요. 기도실 좀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레사 수녀는 평생 뭐한 거예요? 로마에서 자기를 뭐 성자로 추인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 책이 어디서 몇 부가 팔려는 둥 그건 수녀는 잘못 느껴요. 당장 내가 오늘 느끼는 건 뭐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환자들이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치료받는 환자 아니면 죽는 환자예요. 장례 치르려고 데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지금은 좀안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답지 못하게 죽어가는 걸 데려다가 죽기 전까지 돌봐주고, 그 다음에 장례 치르고 처음에 이사역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또 들어온 사람, 힘든 사람들 오고 그 사람들 씻기고, 눕히고, 아프고, 죽고, 장례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걸 1년을 걷고, 2년을 걷고, 10년을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겪는 일상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러면요, 테레사 수녀의 책들을 보면요, 신앙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너무 힘들고, 이런 싸움에 대한 고독의 싸움, 그러니까 그분이 위대한 게 그거예요. 그거에서 힘들다 하고 넘어가거나, 힘들다, 힘드니까 명예라도 얻자 이게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 오는 자기 공허감을 가지고 다시 명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이 사람이 위대함인데 뭐 테레사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선 테레사를 주목하고 있지만 본인이 당장 느끼는 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오늘 내가 경험하는 환경으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받고 있는 평가로 날볼 거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시대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로 날볼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는 어때요? 칭찬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규정해 주는 거죠. 야, 니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 아, 그러니까 그때 알게 되는 거, 느끼는 거지. 그치? 내가 지금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는 거지. 그치? 여러분, 앞에 자 빼고 뒤에 자 빠지만 보면 뭐예요? 소망이 인내잖아. 참는 거잖아. 힘든데 참는 거야. 사랑의 수고잖아. 일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결과가 나오지만 그것도 뭐 하는 거야? 일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참고, 그래서 일이 되는 것만 보면, 아우, 저일 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이렇게까지 참아야 되나 하지만 그게 뭐가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붙는 거죠.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가 있네. 너희가 근데 항상 있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니네는 힘들지만 참아? 그땐 우리처럼 통신수상이 발달한 게 아니라 막 여기서 데살로니카 교회 사건 뜨면 막 밑에 댓글 달리고 막 추천 뜨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말지 알 게 뭐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는 아는 거예요 사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의 신앙의 이런 걸 저쪽 지역에서 감동받고 변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사실. 너희 신앙이 많은 자들에게 본이 되고 있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죽은 자들 강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너희가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오늘도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있다. 그래서 1장에는 칭찬의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칭찬의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해요? 내 간증을 하죠 바울이 2장에서. 내가 너희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한 거,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에서 복음을 전한 거, 이것들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택하셔서 복음에 내가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탁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서 이렇게 해나갔고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가 변화되었고 다른 교회들도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하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만 고난받고 있는 건 아니고 나도 너희와 같은 고난을 받았고 받고 있고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너희를 변화시킨 거고 그 고난받음을 통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킨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야, 너 대단하다. 근데 그 대단한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게 네가 대단한 건데 너 혼자 대단한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양쪽 통이니까 너 혼자 대단한 게 아니라 예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받은 고난 예수의 사도들인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두 가지를 같이 주죠. 하나는 뭐예요? 너만 대단한 건 아니라는 것고 하지만 네 고난이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원래 있는 이 위대한 예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있는 고난에 너희가 동참할 정도의 수준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훨씬 더 아, 너 잘하고 있네 이상해. 넌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가 아니라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잘하고 있어. 그 잘하고 있는 게 말이야. 바로 예수가 받은 고난, 우리가 받은 고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의 그 흐름 속에 너희가 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잘하고 있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죠. 역사적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게 2장이죠. 그래서 아까 3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큰 감동과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젠 우리가 살리라. 니네들이 그렇게 받은 게 주변에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격려가 돼? 나한테 격려가 되고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 내 마음이 힘이 난다. 이거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울에게 이 정도 편지를 받은 거죠. 야, 니네가 고난받는 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네 주인 얼마나 은혜가 되고 있는지 몰라. 그것이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우리 사도들의 고난이 너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고난받는 소식을 듣고 격려가 되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듣고 격려가 되고 또 내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듣고 너희가 격려가 되길 바래 라고 얘기하는 거죠. 큰 흐름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투쟁적인 충돌은 있을 수밖에 없죠. 믿는 자가 살아가는 내가 교회까지 오늘 선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에베소가 개인의 신앙 회심 로마에서 갈라디아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거에 대한 교회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왔다면 그럼 이 교회가 이 시대와 부딪혀가는 과정 시대를 건강하게 변화시켜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일정한 스트레스 긴장 핍박 억압 대립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 힘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야가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이 대립적, 오늘 내가 피곤하긴 하지만 이 대립적인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시대 앞에서 진리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승리를 위한, 그냥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승리를 위한 과정적인 수고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생과 수고가 다른 게 있잖아요. 고생은 그냥 고생인 거고 안 하면 더 좋은 건데 수고는 뭐예요? 그걸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고 속에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데니까 존슨 수준이 높아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두 가지 액센트를 강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고린도도요 전서 후서 쓰이는 게 전서에서 설명을 잘 해줬잖아요. 설명을 해줬는데 이놈들이 이걸 제대로 소화가 안 되니까 후서에서 엄청 욕한 다음에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데살로니카 전서는 마찬가지. 전서에서는 엄청 칭찬해요. 그런 다음에 아, 혹시 니네한테 이런 실수의 빌미가 니한테 미진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더 집중해줘라고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안 좋아져서 바울이 후서를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는 바울은 디테일을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은 그 4장 1절 후반부에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얘기하면서요. 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에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힘쓰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당장 중요 가치에 대한 싸움을 하다 보면요. 핵심 가치에 대한 싸움을 하다 보면요. 메인 이슈가 돌아가다 보면 뭐가 약해지기 쉬워요? 디테일이 약해지기 쉽죠. 그렇죠? 내가 지금 회사에서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 회사에서 내 자리를 지켜내고 내 할 일들을 해내는 거에 집중하면요. 집에 가서는 좀 함부로 행동하게 되잖아. 엄마한테 좀 짜증도 내게 되고 남자친구한테 네가 인생을 알아 이런 표정으로 자꾸 쳐다보게 되고 약간 그렇게 그런 디테일의 실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메인으로 되게 잘하고 있다 보면 회사에서도 내가 바로 옆 사람을 좀 친절한 거, 좀 더 겸손한 거,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게 디테일이 약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디테일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로 드는 정도의 디테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수준 높은 디테일이죠.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자기 아내를 대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부부관계에서 얘기할 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니까 성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메인 이슈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에서 성적인 이슈를 얘기하면 스토리가 어디까지 갔어요? 대표적인 스토리가 아버지 후처랑 뭐 아들이랑 스캔들 나고 약간 이런 수준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카 전서는 무슨 수준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부부간의 일반적인 성관계에서 내가 아내를 대할 때의 기본적인 태도가 성적인 태도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아내와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도 거룩하고 흠없게 다른 표현을 뭐예요? 진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어떤 인격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내랑의 성적인 문제 이건 대표적인 이슈예요. 아내랑의 성적인 문제 자체는 도덕적으로 문제일 게 없잖아요. 자기 아내와의 성생활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바울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그런 권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내를 대할 때도 네 동기부여 자체가 굉장히 순수하고 선하고 깨끗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높은 수준의 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뭐 고린도 교회 같이 그 난장에 난 교회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부부간의 건강한 문화예요. 뭐 전혀 뭐 교회 내 스캔들 바람나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럼 됐지가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일반인들과 다르게 그냥 어떤 성적인 마인드로 대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도 어떤 다른 태도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디테일에 대한 부분. 이게 꼭 성 이슈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니죠. 이게 어디로 변주돼요? 내가 일할 때 그냥 돈 벌려고 일하고 나쁜 짓을 일하지 않아요.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일을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친구를 대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루를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이 도덕적으로 객관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제대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리고 있는 그 진정한 정결함까지 나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동기부여하는 거죠. 되게 그렇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큰 싸움을 제대로 싸우고 있을 때 디테일이 약해질 때 그게 이 사람들한테 올무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서에 보면 그 이슈가 터져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나중에 보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할 때도 분에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형제를 대할 때 형이 갖는 주도권, 동생이 갖는 권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객관성 속에서 내가 형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엄마니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수에 넘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 기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 디테일에서 첫 번째 관계적 기술을 얘기하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대해도 되는 내가 상사야 내가 이 사람의 아랫사람이고 내가 남편이야 내가 형이야 이러지 말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디테일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게 대해는 단정하게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교회에서도요 보면요 신앙의 거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가 일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이슈가 우리한테 생기잖아요. 고등학교 때 와서 막 교회에서 맨날 기타 치고 찬양해서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이제 내 사회생활이 분명히 있고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신앙도 이 사람이 분명히 있고 리더이고 한데 막상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 취업과 회사 생활과 내가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되는 것과 가정에 공급해야 되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왜요? 이게 쏠림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성, 그 사람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신앙의 중심, 비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전함, 잘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약해진, 근데 그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네 주변 사람한테 큰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대하고 있니? 네가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고 있니? 바울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지적을 해요. 그렇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해라. 궁핍함이 없도록 라고 얘기하죠. 조용히 제 스타일로 하면 그냥 닥치고 이게 어떻네 저게 어떻네 해서 결국 내가 하지도 않고 받아내려는 태도.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에게겠죠. 내가 이렇게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나가서 농산 열심히 안 지어도 뭔가 팍팍팍팍 그러지 말고 조용히 그런 기대를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그러지 말고 조용히 네 일을 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네가 궁핍함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내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고요 노래 연습을 내가 열심히 해야 노래가 느는 거고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노래가 느는 게 아니에요. 노래는 노래를 해야 느는 거야. 그렇죠? 막 그러니까 조용히 조용히 내 방에 들어가서 내 할 도리를 하는 기도하듯이 기도와 노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데살로니가에서 이 두 포인트를 딱 짚어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내가 여러분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도 지나온 거 이 사람들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대요. 대단한 교회 아니에요? 근데 이 대단한 교회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요 자기 현장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신앙, 가치, 핍박, 극복 이런 거대 단론에서는 승리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알면 그 사람이 그 사람 좀 뭐 내가 아랫사람이면 좀 무시하던데 그 사람 좀 되게 자기 욕심대로 좀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좀 되게 게을리던데 자기 일 안 하고 자꾸 미루던데 하면 사실 이거는 그게 굉장히 큰 맹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저는 뭐 이렇게 위아래를 같이 지금은 많지 않지만 옛날 보면 50대 상사이신 안수집사님급과 그리고 그 회사의 직원급 된 청년들을 같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포인트가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가 상사인 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모범에 맞는 상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 조직의 신우회 활동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 조직에서 나기가 어떤 술 담배 문화나 이런 거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거 약간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리스도의 모범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되게 잘 하시는 거죠. 장점인데 근데 이제는 밑에서 욕하는 애들 얘기를 내가 또 듣잖아요. 근데 뭐 같은 동일 인물은 아니죠. 근데 저는 약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욕하는 친구는 아 우리 과장 부장 뭐 지점장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지 일은 안 하고 맨날 나가 돌아다니 이걸로 욕해요.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신우회 때문에 나가건 목사님 밥을 사주시러 나가는 것이건 그 사람이 술을 안 먹으러 다녀서 영업을 안 하는 거건 신경 안 써요. 지를 안 해서 나를 피곤하게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본을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는 그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가지 디테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후서 얘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합시다. 후서는 간단해요. 후서에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조금 이따 얘기할 종말론의 문제가 생기면서 뭐가 얘기 나오면요. 바울의 엔딩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엔딩으로 얘기하는 게으른 사람들 가만두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일은 안 하면서 일거리 되는 사람들, 얻어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가만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그 사람들이 그렇게 게으르게 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자기가 개인생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이 딱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제일 문제시하는 행동적인 건 뭐냐면요. 네가 일을 안 하면서 교회 구제금 받아먹고 살려고 하지 마. 그러면서 네가 더 신앙 좋다고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실 후터는 되게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말론이 유포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아예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 와서 놀면서 아직 종말론에 대한 그렇게 큰 위기감까지는 안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헌금으로 이 사람까지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 하는 짓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액센트가 이제 좀 이따 들어가고요. 두 번째, 4장 중반부부터 얘기하는 것은 뭐에서 얘기해요?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너희가 이것을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얘기합니다. 요 구절을 갖고 이제는 근본주의 쪽에서 이제 휴거를 얘기한 거죠. 구름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공중을 올림받는 이게 이 구절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휴거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그럼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제 현상적으로 봐요. 근데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나팔 소리가 나고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뭐 이러지 않고요. 구름 이한이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아빠, 내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왜? 뭐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진짜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 뭐 그러는 거예요. 어? 했더니 아니 성경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며. 그렇게 써 있지. 했더니 수증기를 타는 건 아니잖아. 수증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름은 수증기인데 수증기를 타고 올라가셨어? 어디로 올라가셨어? 약간 어디? 요즘 애들은 천체에 대한 개념이 다르잖아요. 구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옛날 사람들한테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그 구름이 천상적인 어떤 개념을 갖지만 요즘 사람한테는 천상적인 개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시록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그렇게 현상적으로 구름 타고 오신다. 아니 정말 휴거를 얘기를 하려면 구름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수증기 타고. 뭐한 짓이야 이게. 하여튼 나팔 불고 진짜 휴거를 얘기하려면 그게 이제 해석의 일관성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 않을 거면서 휴거만 얘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에 대한 개념이에요? 강림에 대한 개념이에요. 강림에 대한 개념이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 핵심 이슈가 뭐예요? 이 사람들 지금 핍박받고 있죠. 핍박받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이게 안 맞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핍박이죠. 이 핍박의 스트레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핍박의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서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강림의 의식이 없는, 강림에 대한 개념이 약한 건, 아, 이게 맞아. 내 세상은 이대로 안 되지. 하지만 이게 맞으니까 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당위에 대한 거죠. 이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대항 독립이 될 걸로 믿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랑, 독립이 안될게 뻔하지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게 당위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량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 거예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중에서 독립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40년대까지는 일본이 중국 무너뜨리면서 사람들 생각에는 중국이 무너지는데 무슨 한국이 독립을 해요.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질된 분들도 많고 초기에는 독립운동가였는데. 하여튼 그냥 대사람격은 약간 그런 식인 거예요. 당위로 버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위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마침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어? 이렇게 봐요. 이 사람들 눈에 누가 보여요? 이렇게 당위를 추구하다가 이게 세상과 부딪혀서 결국 죽어버린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뭐가 나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저렇게 죽어버리겠지. 하지만 이게 맞으니까 해야지. 이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근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 죽은 자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의미라고 얘기했죠? 죽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평가받는 거죠. 네가 주를 위해 싸운 자이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자이고, 그렇죠? 나팔소리, 환영, 축제, 그렇죠? 왕의 귀환처럼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한 사람들이고 맞는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고 대단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이라서 죽은 자들이나 우리나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이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이라는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환영하시는, 축복하시는, 영접하시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죽음 이후에 혹은 죽음 이전에 있을 수 있다라는 뭘? 소망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망을 갖고. 바울이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뭘 주의줬냐면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아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이니까 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시각을 바라지 않으세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흘러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지금 기준을 갖고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최종적으로 승리한다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당당함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확신과 당당함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소망을 가질 때 더 힘있게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럼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 그러니까 이 힘든 거 언제 끝나는데? 언제야 언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죠. 때와 기한 아무도 몰라. 평범한 현상일 거야.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뭔가 캐치해내서 요즘인가 봐. 언젠가 봐. 이러지 마.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갑자기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거 때와 기한 언젠데 언젠데 언제 이거 끝나. 이게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정신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표현하죠. 그 얘기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힘들지만 마시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신을 딱 차리고 이게 맞아 이게 돼 지금 힘들지만 과정이고 수고야 라고 하고 이걸 탁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긴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90점짜리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불안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불안 요소가 뭐예요? 첫 번째, 자부심이 부족한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부심, 바울은 자부심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그게 떨어지는 거야. 힘들다가 좀 있는 거야. 잘하고 있긴 한데 힘들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뭘 놓쳐요? 디테일을 놓쳐요. 진짜 해야 될 걸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소망을 통해서. 그렇죠? 강림의식.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그 관점으로 용기를 얻고 다시 자부심을 회복해서 정신을 완전 똑바로 차리기 때문에 디테일에도 구멍을 만들지 않는 성실함까지. 이렇게 되면 네가 완벽하게 진짜 제대로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바로 희망을 품고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수준이 엄청나게 높은 교회죠. 대단한 교회예요. 그쵸?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아 그러면서 하나 이제 포인트를 짚은 게 네가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죠. 부족한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14절에 하시는데 뭐라고 하세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화목은 일반적인 화목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얘랑 나랑 다른 것 때문에 대립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화목하라고 얘기하면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서 오래 참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지는 라인이 있다는 거죠. 처지는 라인. 근데 처지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게으르거나 마음이 약하거나 힘이 없는 경우. 그렇죠? 힘이 진짜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야 돼요.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래 참으라는 게 뭐예요? 게으른 자들한테는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계속 붙들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좀 전체로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야지 신앙적 엘리트 지금 놓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에 무슨 얘기를 해요? 항상 개념이 나오죠. 항상 떠늘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죠. 기쁨에 대한 얘기를 빌립보서에서 했었죠.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기쁨에 대한 건 뭐예요? 기쁨. 빌립보서에서 했던 거죠. 방향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내가 그 과정성 속에 있는 걸 알 때 내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는 게 매번 좋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 어지러져 있고 인생의 끊어진 연같이 생각될 때 사람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방향에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뭐예요?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한 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이걸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기도로 깨닫고 기도로 이루고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관점이 있고 쉬지 말지 기도하는 태도가 있고 돌아오는 현상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한 피드백, 대응이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는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항상이죠.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은 이 교회 굳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예요? 다 괜찮은데 지속성이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에서 모든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고 니네들이 가졌던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것들을 지킨다고 얘기하세요. 이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진짜 다 되어져 가는 것을 네가 겪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대단할까 전서를 맞죠. 대단할까 전서가 많이 조명이 안 되는데요. 대도로니까 종교가 많이 조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인 평균적인 신앙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로마서 막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되고 막.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막 우리 얘기하는 것 같고 좋고 막. 우린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땐 갈라디아서 막 이런 게 있고 교회가 분열되니까 에베소서 막 붙잡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고난 당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잘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칭찬이 메인 액센트인 책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에 신앙의 단계에서 얘기할 때 천국의 소망에 대한 단계가 맨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지금 대사람과 교회는 이 권면을 받는 교회예요. 대단한 거죠. 교회를 지나 성교육 태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이 사람들한테 소망은 마지막 9단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교회지. 교회로서는 사실 대사람과 교회가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갑시다. 그러니까 후서에 보면 처음에 1장에는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이 더욱 바울이 얘기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에서 풍성하고 견디고 이런 것들 너희가 다 자라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합당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죠? 너희가 환난 받게 한 자 너희가 환난을 받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들이 가는데 안식을 갖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쟤네들이 너를 공격하고 너희들이 힘들지. 하지만 그렇잖아요. 나쁜 애들이 나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고 나는 맞는데 내가 그렇게 공격당하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라는 분노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죠. 나쁜 게 나쁜 걸로 원수 갚아줄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건 저건 나쁜 거다라고 드러나고 맞는 건 이게 맞는 거다 드러나서 나쁜 것은 나쁜 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 맞는 것은 맞는 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후설을 왜 썼을까? 전서 말이 잘 안 먹혔으니까 좀 더 강하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장에 가면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주의 강림에서 우리 앞에 몸에서 말하는데 영으로나 2장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본론이죠. 앞부분에는 니네들이 힘든데 잘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액센트가 아까부터 막 아까처럼 막 칭찬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아는 네 힘들 때 잘하는 거 알고 있어. 니네 괴롭힌 애들 분명히 나쁜 애로 드러날 거야. 니네가 분명히 착한 애로 드러날 거라니까? 약간 이 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든 되게 구체적이죠? 영으로나,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거나, 말로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든 데라나. 바울도 편지에서 제 이름이 가까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날짜 정하는 사람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임박했다는 얘기는 이제 좀 그만해야 돼요. 날짜는 좀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를 신경 쓰는 순간 재림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재림을 받아들이는 방식은요. 분명히 최종적으로는 내가 이겨.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거야. 그렇죠? 지금 당장 실패해 보이는 사람들, 나처럼 바른 길을 갔지만 실패해서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도 죽은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건강한 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야. 내가 내 당대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맞고 내가 맞는 길을 위해서 싸워갔고 그 맞는 길에서 싸워가는 건 분명히 최종적인 승리로 나에게 평가될 거야. 라는 게 뭐야 돼요? 재림이, 강림이 이에 대한 투쟁적인 태도. 자신감, 확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날짜를 안 정하면 그렇게 와요. 근데 날짜를 정하면 야 좀만 참아, 좀만 참아. 곧다 끝나, 곧다 끝나. 좀만 참아. 임박했어, 임박. 한달한 달, 1년, 1년.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1년 남았는데 일하러 왜 갑니까? 1년 남았는데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아요? 1년 남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얘랑 뭐 전도를 할건또 뭐가 있어요? 선교를 할건또 뭐가 있고? 1년 남았으면요, 사람들이 쉬어요. 그냥 하던 모든 걸 멈추고 이제까지 믿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그래 날짜 세는 거죠. 이제 한 300일 남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날짜를 갖고 오면서.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안일해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날짜를 안 정해도 이런 식으로 소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승리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이렇게 게으름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된 거죠. 왜? 전서에 파지티브가 있고 후서에 네거티브가 있는 거죠. 전서에 파지티브가 안 돼서 그래요. 뭐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지나치게 힘들어한 거예요. 힘들어해도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힘들어하는 것도 맞는, 힘든 것도 맞고 잘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힘들고 잘하고 있을 때더 자부심이 필요해요. 더 자부심이 필요하고, 힘들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자꾸 포기하고, 언제 끝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마인드가 트이니까, 아, 언제 끝나 이거? 이런 식으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마인드가 되니까 누가 날짜 얘기하면 귀가 혹하는 거죠. 언제 끝나 이거 하면서 내가 힘드니까 이 정도 안 해도 된다라는 디테일을 놓기 시작했고, 디테일을 안 그래도 놓으니까 놔보니까 편하잖아요, 사실. 일 열심히 안 하면 편하잖아. 디테일을 놓기 시작했고, 처음 편하기 시작했고, 다시 그렇게까지 하기 싫고, 근데 또 누가 곧 끝난다고 하니까 훌라덩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건 되게 잘 나가는 교회, 잘하는 교회인데, 포인트 하나가 확 말리는 게, 바울이 이미 전서 때 그런 위험성이 보여서 예고를 했는데 확 말리는 게 보이니까 얼마나 바울이 좀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뭐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대적자,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법한 일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입에 기운이 강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언뜻 읽으면요 이렇게 보여요. 야 지금 재림의 때가 아니야. 왜 사인이 안 나타났잖아. 사인은 뭐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대단한 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안 했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야 라고 날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읽으세요. 전서에 뭐라고 그러세요? 전서에 예수님 오실 때 평화롭다 그러죠. 똑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상황적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고 이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후서에 왜 얘기가 바뀌어요? 어떤 사람 그래서 후서는 바울이 안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가 왜 바뀌어요? 갑자기 이렇게 계시록적인 종말론이 갑자기 드러난 것 같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가르쳤던 것처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했다는 거 언제 했어요? 함께 했을 때 했다는 거죠. 그런 건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설명해 놓은 내용이 때문에 툭툭툭툭 치고 넘어갑니다.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의 슬, 악한 것이 슬로 하나님이라고 되는 그때, 그렇죠? 그때가 재림의 때고 그때가 종말의 때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종말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했던 종말론 얘기는요, 쓱 지나가면서 하는데 예수님이 했던 종말론 얘기랑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보거든 너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지붕에 있을 때나 밭에 있을 때나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도 제자들은 때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한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때 설명 되게 많이 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든가. 하여튼 그때 했던 그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은 뭐였냐면 뭐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게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죄죠.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게 바른 것인 양 유포되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를 맞이할 때 개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도시, 그런 태도가 유포되는 마을, 성읍, 도시는 쳐다보지도 말고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는 게 뭐예요? 산은 하나님의 가치를 얘기해요. 시온의 산이 가장 높아지고 그때 너희가 취해야 되는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쳐다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그래요? 루세 아내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금기둥이 된 그 여자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괴리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힘드니까 이렇게 가면 힘들 것 같으니까 아 내가 금은보화가 그 성 안에 있었으니까 그 아깝다고 돌아보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종말론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를 쓸 때 내가 그 반대되는 가치를 시대가 쓰건 말건 상관없이 그것이 내 인생을 불편하게 하건 불편하게 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집중하라고 얘기했던 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이고 사실은 바울이 얘기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태도를 얘기했던 본문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잘못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는 거죠. 그렇죠? 종말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잘못된 가치가 맞는 가치인 양 행세할수록 더욱더 맞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종말에 대한 태도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기 싫고 힘들게 뭘 하기 싫고 좀 빨리 좀 편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온 건데 내가 너희가한테 가르쳤던 종말이라고 하는 게 부당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가는 것이고 그 거룩한 곳에 서가는 걸 볼 때 우리가한테 도망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지금 바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건강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종말이네 뭐네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들이 종말 얘기를 하려면 오히려 너희가 더 힘들어졌을 때라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면서 종말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2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3장에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되게 욕하지. 그 설교했었죠. 3장 6절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서 떠나가라.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무질서하게 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에게 아무도 폐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 뭐예요? 나도 너희들한테 처음 복음 전할 때 고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나 너희들한테 처음 보낼 때 고난 받았지? 내가 하는 일을 같이 있었어? 하지만 내가 놀디? 아니에요. 내가 주야로 일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 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11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은 그러는 너희들이 가만두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이슈예요? 게으름에 대한 이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내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신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종말론적인 장면만 따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했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어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때가 되면 그때가 재림 때인 거야. 근데 요즘이 그래 막 이렇게 이유가 통합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재림 때인 거야. 정확하게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제 이름을 그런 식으로 소화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이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한 다음에 결론을 뭘로 내렸어요? 일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일똑바로 하라고. 여러분 이게 되게 도전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되게 도전적인 장면인 게 뭐냐면 정말 데살로니가 후서는 신앙이 좋은 거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근데 신앙이 좋을 때 바울이 굉장히 크게 지적하는 게 직장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잘. 그러니까 디테일이 우리를 망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즐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부인이건 내 형이건 내 상사건 내 부하 직원이건 하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근데 내가 그런 디테일에 그런 실체적인 행동의 장면에 갔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신경 쓰지 않고 거대 담론 속에 다시 빠져들어가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진보를 막아선 거죠. 우리가 진짜 성숙과 진보에 서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맨 마지막 엔딩을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형제들아 네가 어떻게 해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전서에 지적했던 지속성의 이슈. 더 지속성이 필요했는데 얘네들이 어떤 상태냐면 좀 낙심한 상태라는 거예요. 잘하다가 낙심했어요. 본인들은 낙심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고난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종말론 유포시키거든요. 여기가 싫으니까 여기가 끝났으면 좋겠고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금방 끝난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일단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종말론을 유포시켜 놓고는 내가 이제 종말론이기 때문에 사람이요 종말론을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도 자꾸 되게 막 뭐 쓰나미 나고 뭐 나고 하니까 자꾸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전도 열심히 해라는 식으로 가고 뭔가 이제는 곧 다 해결된다 모든 게 한 큐 해결된다 이런 모두의 한 큐 해결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작은 벽돌 하나를 쌌습니까? 안 쌌지? 하는 그런 식이 우리 가운데 큰 폐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꼭 그 대단히의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훅 오셔서 휙 다 해주시겠지. 그냥 내가 환난 받고 고난 받는 상황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내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막연한 이런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적인 오해. 내가 이렇게 고난 받으니까 곧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겠지. 라는 설정들을 자꾸 할 때 이 사람한테 뭐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테일이 약해짐이 오히려 이 사람의 방향을 좀먹게 되고 그 방향을 좀먹는 게 오히려 이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침몰, 낙심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 어떻게든 잘 될 거야. 뭐 단기간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자꾸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진짜 맞고 그걸 하다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가 내 인생을 기록하기에 내가 실패를 하고 성공을 살았건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친일파 자식이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뭐가 좋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독립운동가 자손이어서 내가 전세방에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월세방에 사는 게 그런 식의 관점이 스스로 약간 필요하면서 그 당위성의 방향으로 내가 가야 내가 오히려 훨씬 더 오늘 역동적으로 내 역량을 더 키우면서 내 역량을 더 확대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수준 높은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뭐 이렇게 고린도 이 에베소 수준이라는 게 다른 거야. 엄청나게 수준이 높은 얘기예요. 이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러 가고 있는 중이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져봅니다.